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대단히 파격적인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이제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양정 교회가 사랑으로 치유하며 화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한 달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경청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나온 말 중에 교회 홍수 시대에 예수님은 갈 곳이 없으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홍수 시대에 예수님은 갈 곳이 없으시다. 요즘 교회는 넘쳐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교회 없는 곳들이 참 많았어요. 시골에 농어촌 교회를 가도 농어촌을 가봐도 교회가 없는 곳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심지어 이런 곳까지 교회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아주 시골에까지도 교회가 다 세워져 있어요. 또 섬에 들어가도 교회가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는 넘쳐났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은 극에 달했고 교회를 둘러싼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교회 안팎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교회의 현 주소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병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불편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이며 본래 무엇이어야 했는가? 왜 교회 생활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가였고 하나는 바로 교회에 대한 꿈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내내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온 세상의 구원을 받는다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또한 교회를 잊은 적도 없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불같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도록 꿈꾸셨던 교회일까요? 스위스의 유명한 영성가 프란시스 쉐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꿈은 사라지고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다. 교회는 마치 물건을 팔듯이 복음을 팔고 사람들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선택하여 사 먹듯이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여 다니고 있다. 그렇죠? 자기 취향에 맞게 교회를 선택하여 다니고 있다. 요즘 나온 말이 그래서 이런 교회, 이런 교인을 가리켜서 소비자 교회 또는 소비자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 만족을 위해 찾는 곳일까요? 교회가 어떤 편의와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세 가지 은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밭, 하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농사 짓는 밭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그 농사꾼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좀 알아요. 농사꾼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농사꾼은 절대로 게을러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 망쳐놓지요. 농산물들을 다 망쳐놓지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준비해야 될 일들이 진행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농사꾼들은 참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빠요. 시기에 맞게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농약을 주고 때로는 거름을 주고 또 추수를 할 시기가 되면 추수를 하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도 이렇게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도 농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항상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곡식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만약에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산물들을 바라보면서 요거 팔면 얼마를 얻을 수 있는데,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요거 팔면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농사꾼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께 제가 늘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마치 자식 같대요.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대요. 오늘 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이만큼 자랐네. 또 내일 가서 또 보면 아 이것들이 또 이렇게 자랐네.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한 것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일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듯이 복음을 심고 가꾸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누가 길러내는가,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당시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이 잘하게도 하고 아볼로가 길러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길러낸 사람은 바울파라 말하고 아볼로가 길러낸 사람을 아볼로파라 말했어요. 또는 게바가 길러낸 사람을 게바파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의 날이 끊일래야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현대도 이런 일들 종종 봅니다. 목사파, 장로파,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저 종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저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개 사람을 지칭할 때는 누구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이 누구냐 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물건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냐? 당시 종이나 노예를 바로 마치 물건과 같이 취급을 당했어요. 종이나 노예를 가리킬 때 무엇이냐? 마치 물건을 가리키듯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건과 같은 존재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를 써주신 것뿐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가꾸시고 길러내시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의 가네다 후쿠이치 목사님이 대단히 영성학자인데 이분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교회가 성도 중심이라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간다라든가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는 쫓아내자 해버리면 그뿐이다. 반면에 교회가 목사 중심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는 교회에서 나가주기 바란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지 목사도 성도도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도 성도도 주님을 섬겨야 한다. 겸손한 성도는 주님을 섬기듯이 어리석은 목사를 섬기고 겸손한 목사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괴팍스러운 성도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 복음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져 왔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누구도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 일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역할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니 아주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저 우리는 손을 얹었을 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보셨나요? 집을 지어보셨어요? 집을 지으려 할 때 참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에 지을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집을 세워야 하는가, 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저의 질문은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묻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친목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는 교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아니,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예수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신천지들도 위장교회를 세워놓고 포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에는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그 터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간판이 교회라고 쓰여야 됐다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장교회가 너무도 많아요. 특히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신천지 위장교회가 너무도 많아요. 그 정보가 1층 로비 1층에 출입문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사시는 주변에 혹 위장교회가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 터로 삼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대로 간다면 바울도 아볼로도 그 누구도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진짜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집은 정말 값싼 재료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금방 드러나진 않아요. 금방 나타나진 않아요.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비싼, 값비싼 재료였는지, 값싼 재료였는지 드러납니까? 불이 임하면 드러나요. 불이 임하면.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해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여기 불은 시험, 환난 또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금방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 같은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끄떡없는 믿음의 업적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어쩌면 늘 반복적인 것 같고 기회만 안 되면 언제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믿음의 행동들이 재료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 그것은 곧 재료입니다. 그 재료로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재료가, 좋은 재료가 쓰여져야 합니다. 값싼 재료가 아니라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언제든 포기할 수 있고 언제든 안 할 수도 있는 그렇게 값싼 재료가 아니라 끝까지 감당해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행동들, 그것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행동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교회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참여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여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한 그 믿음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보여질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불이 임할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것이 믿음의 업적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재료가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지요. 어떤 사역을 맡아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쉽게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요.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중요하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더 중요하지 뭐 내가부터 먹고 살자 싶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값어치 없게, 가치 없게 그렇게 그만두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면 그분들의 믿음의 업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모여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참여하시고 기꺼이 나누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튼 또 뭐니 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그 질문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인데 혹 잊고 있진 않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것은 상식인데 혹 잊고 있진 않느냐. 어떠십니까? 내내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내내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사실 내내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혹 잊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즉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성전 삼고 그 성도들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혹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를 미워하거나 욕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그 성령님을 욕하는 것이 되고 말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을 알고 계셨나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지만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무시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멸시하고 했다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한 일이 아닙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멸시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 있는 존재예요. 나도 거룩해야 하지만 상대방도 거룩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교회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교회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나오겠어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고 내 안에서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그렇게 싫어하던 그 상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다면 우리 말의 입술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명령합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혹 지혜가 있는 자라고 여기거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를 지혜 있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리석게 생각하니까 자꾸 판단하고 자꾸 비방하고 자꾸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 살아가면서 나를 지혜로운 자로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 오히려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라. 그러면 그것이 곧 지혜로운 자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자랑하지 마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세상 지혜로 구원을 이룰 것처럼 교회를 세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물으려고 엎드려 눈물로 흘리기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세상 똑똑하다는 것으로 잘났다는 것으로 이러쿵저러쿵 교회 일에 참견하고 교회 일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 결코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더 이상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을 자랑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바울파라 말하면 바울처럼 영적 권위도 있고 어떤 탁월한 능력도 소유한 사람처럼 여겨질까 봐 그래서 내가 바울파라고 자랑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또 아볼로파라 말하면 남보다 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탁월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아볼로파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소위 어느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무슨 학위를 가졌느냐, 무슨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오히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래요. 어디 출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파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다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자랑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면 시기와 분쟁이 그칠 날이 없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면 시기와 분쟁이 사라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통해 세계의 모든 운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서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 왜 자꾸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흉측한 사건들이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을 잃고 온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의하여 교회가 바뀌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지혜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교회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으니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물과 장소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양정교회가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을 함께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어쩌면 파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만 다니는 소위 소비자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물건을 선택하여 사듯이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교회관에 따라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나고 나뉘어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거룩해져야 감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세상 지혜로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가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면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님 십자가 사가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우리 가슴
주님 후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고의와 가난과 고난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
희망에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 한 번 더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밭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터를 이룬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꿈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유일한 삼위일체적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교회가 일어설 때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정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양정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터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음을 통해 풍요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교회만 다니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되어 더 좋은 교회를 꿈꾸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